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일정에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도착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죠. 이번 순방에서의 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영국에서의 조문 취소 논란부터 미국에서의 한일정상 약식회담, 한미정상의 48초 만남, 그리고 비속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가 벌어졌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사태라는 말까지 하며 총력 방어 중인데 대통령이 귀국하면 논란은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신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라 오늘 밤 도착합니다. 순방의 성과보다 각종 논란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의 조문 취소 논란부터 미국, 일본과의 빈손회담 논란,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킨 비속어 논란 등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왜곡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실언 논란의 후폭풍을 피하려 화살을 야당에게 돌렸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외교 참사에 거짓 해명이 더해졌다.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를 통해 따져 묻겠다며 거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즉시 총체적 외교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외교 라인을 경질하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언어의 품격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이른바 용로남불이라고 역공을 편 겁니다.
내내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조금 숨을 좀 고르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국민의힘은 광우병 사태의 재현이라며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방송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명예 진위 여부를 떠나 이번 비속어 논란은 여러 갈등으로 불붙은 여야 관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네,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논란이 아주 거센데요. 야당에서 외교라인 전면 개편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밤 늦게 도착을 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네, 일단 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조차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일정에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격상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번 순방의 핵심 이벤트였던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요. 한미 정상은 48초 회동에 그쳤고요.
네.
대통령실이 정상회담에 흔쾌히 합의했다던 이 사전 설명했었던 한일 정상은 약 30여 분간의 약식회담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실의 해명과 대응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서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번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순방 이후에도 당분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이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이 순방 기간 도중에 나온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는데요. 일각에선 해외 순방이 도리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장 이달 말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서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하루 방문이긴 하지만 현재 한미 간 현안이 쌓여있는 데다가 4년 6개월여 만에 미국 부통령 방문이라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네.
또 11월에는 아세안과 APEC 그리고 G20 정상회의도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논란이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큰 외교적 행사를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대통령의 그 비속어 관련한 표현을 두고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야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두고도 국회에서는 또 한동안 공방이 거세게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실의 해명을 정리하면 결국 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서 비속어를 썼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네.
당연히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라인 경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감사까지 맞물리면서 한동안 여야 간 대치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 징후,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부산에 들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우리 군은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미연합 해상훈련도 다시 시작되는 만큼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8일 민간 위성업체 38롤스가 촬영한 신포조선소 일대 위성사진은 바지선 등 선박 6대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포착한 활동은 38롤스가 공개한 위성사진의 활동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포 일대 관련 시설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갖고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뒤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준비한 대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하는 대목입니다. 또 다음 주 한미연합해상훈련도 재개되는 만큼 북한 도발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로널드 레이건호를 직접 찾아 보고를 받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16년 무렵부터 북극성 계열 SLBM을 수차례 발사했고 윤 대통령 취임 사흘을 앞둔 지난 5월 7일에도 미니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꼭 열흘 만에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이 현장을 찾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사장은 공식 사과가 늦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재발 방지책에 대해선 아직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수북이 쌓인 국화 위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국화 한 다발을 더 올려놓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이 뒤이어 조문을 합니다. 헌화를 마친 김 사장은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들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통한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어 고쳐나가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꼭 열흘 만입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조하는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가 됐는데도 내부망에 손쉽게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말 특이한 상황에 대해서 이걸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접근이 어렵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해선 재발 방지책으로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데 오해가 있었다며 조만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서울교통공사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사를 압수수색해 전 씨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던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유족은 오늘 오전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 사장의 사과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력을 보강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는 오늘 화요일 예정돼 있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 자금으로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 무렵부터 지난해 말까지 쌍방울 법인카드 여러 장으로 3억 원가량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 측근인 A씨는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9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급여도 이 전 의원에게 전달된 정치 자금으로 보고 이 전 의원이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모두 4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이 전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의원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A씨가 노모와 함께 살고 있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보단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앞선다고 본 겁니다. 두 사람은 90년대 초반쯤부터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상수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A씨는 관련 사건에 차명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쌍방울 전 부회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이 전 의원과 A씨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쌍방울 감사실 등에 있는 PC를 망치로 부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공단 측에서 횡령 사실을 반년 동안이나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큰 돈이 담긴 계좌를 혼자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 감독하는 상급자는 사실상 없던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김다한 기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최 씨가 지난 6개월간 46억여 원을 횡령하는 동안 공단 측은 까맣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 씨는 공단 재정관리실 내에서도 지급 보류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짓 청구가 의심되거나 채권이 잡히는 등 문제가 있어 진료비 지급이 중단된 병원들의 계좌를 맡은 겁니다. 지급이 미뤄진 돈이 공단 내에 쌓여갔는데 최 씨가 이걸 본인 계좌 4개로 송금해왔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1억 원을 송금했고 지난 16일 하루에 3억, 사흘 전인 21일엔 42억 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공단 측은 재정관리실에서 최 씨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결제까지 직접 해 범행을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사실상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벌인 겁니다. 결국 다른 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확인하던 차에 계좌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아채고 최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이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고 최 씨 계좌도 동결됐지만 횡령된 돈을 모두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지난 월요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로 해외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단 측은 경찰이 곧 영장을 받아 최 씨 계좌를 열어볼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규모 횡령 사건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직원이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사건, 115억 원 횡령이 일어난 서울 강동구청 사건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나와 가을을 즐겼는데요. 서울 도심에선 노란 봉투법 제정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원이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돗자리를 펴놓거나 천막을 친 채 이야기를 나누고 가을바람에 연을 날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연을 날려봤는데 날릴 때 많이 올라가서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고 맑은 하늘에 연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멋졌어요.
가족들이 함께 운동을 즐기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롤러스케이트 너무 타고 싶다고 해서 날씨도 좋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니까 아무래도 즐겁고 그리고 뭐 그 진짜 말 그대로 행복하다.
주말을 여는 오늘 전국에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과 낮 사이 온도차가 10도를 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대형 집회로 한동안 교통이 혼잡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 추산으로 5천여 명 모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오후에 세종대로 일대에서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집회를 열고 종각역까지 행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서 구름이 많겠으나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에서 18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예보돼 오늘처럼 일교차가 클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도 전체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요즘 장기 렌터카가 인기인데요. 세금의 보험료, 뭐 정비까지 차를 직접 사서 모는 것보다 신경 쓸 게 줄어 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데 자기 명의가 아니다 보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발표 뉴스 윤정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볼 줄 알아?
몰라.
신난다! 신차장 IoT가 난 다 관리해준다.
모든 번거로움 스킵. 장기 렌트를 다이렉트하게.
이제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렌터카 번호판. 모두 내 차 같이 편하게 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차 같을까? 3년 전 카니발 차량을 장기 렌트한 강모 씨.
지금 장기 렌터카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차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 지금 차가 없습니다.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아니, 도둑을 맞았다고요?
네, 도둑 맞았습니다.
아니, 차 누구한테 도둑을 맞았는데?
저한테 판 그 영업사원한테 도둑 맞았습니다. 아.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JTBC에 연락한 겁니다.
아, 이거 좀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좀 네. 앉아서 좀 얘기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렌트비는 지금 계속해서 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럼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약속한 렌트 기한은 아직 남았는데 갑작스런 이직에 강 씨는 차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차를 판 영업사원은 렌트를 다른 사람에 승계해주겠다며 차를 받아갖고 그대로 잠적한 겁니다.
근데 지금 고소장 접수하신 걸 보니까 지금 업무상 네네. 횡령으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거 도난이잖아요, 도난.
아, 도난 신고했죠. 근데 네.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난의 성립이 안 된다.
네, 네.
왜요?
제가 실소유자도 아니고 법적인 차주는 렌터카 회사니까.
네, 아니, 그럼 렌터카 회사가 이 차까지 네. 도난당했는데 이걸 좀 도와줘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렌터카 회사는 돈만 내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에요.
돈을 안 내시면 되잖아요.
제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를 장기 렌트에 타는 천모 씨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고장을 수리해주겠다며 렌터카 측이 차를 가져갔는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기차는 저한테 알림이 와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알림이 오는데 12시, 1시 이 정도에서 네, 네, 새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고속도도 나와요. 최고속도가 100km 이상 나왔었거든요.
렌터카 측은 정비 직원이 차를 사적으로 타고 다녔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도 낸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사고 난 거.
네, 견적 60 얼마인가 나왔더라고요.
프론트 범퍼도 네. 부서졌고 그리고 핸더 옆 부분도 지금
대신 탈 차를 빌려줬지만 전혀 다른 차입니다.
얼마나 뛴 차예요 이게?
97,116km.
유지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시겠어요?
훨씬 한 4배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천 씨는 보상 범위를 두고 렌터카 측과 3개월째 갈등 중입니다. 장기 렌터카 영업사원을 했던 이모 씨는 이런 일이 잦은 이유를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은 차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블루엔진에 들어갔는데 엔진이 통으로 갈려 있다고 한다. 결국에는 이거를 인정을 하고 차를 해지시켜줬습니다.
이 차는 지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렌트카사에서 바로 중고장기 렌트로 돌리더라고요, 차를.
아, 그럼 문제 있던 차를 그대로 또 계속 또 파는 거네요?
차를 타면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장기 렌터카.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불편을 넘어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갑자기 불이 나 원인을 찾아보니 고양이가 범인인 경우 적지 않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발로 켜서 불이 나는 거죠. 최근 대전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켰을 때 불이 얼마나 크게 날 수 있는지 또 막을 방법은 뭐가 있을지 최승훈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1시 53분쯤 대전광역시 복명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부엌에 있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소방당국은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가 불을 낼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소방대원이 기르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전기레인지 위에 발을 올리면 마치 사람이 손으로 누른 것처럼 바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만약 이 위에 탈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엌에서 자주 쓰는 키친타워를 올려봤습니다. 전원을 켠 지 1분 24초가 지나자 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40초가 더 흐른 뒤 불이 붙습니다.
하얀 키친타월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라면 봉지를 보시면 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렸습니다. 만약 여기가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주방이었다면 정말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려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려 불을 내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시에서만 107건이 일어났습니다. 열흘에 한 번 꼴입니다.
주방에 보면 따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 키친타월이라든가 또는 주방 용품들 이런 부분들이 매달려 있어서 고양이들이 놀기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냄새도 나기 때문에
고양이뿐 아니라 강아지, 앵무새, 거북이 등 다른 반려동물도 전원을 켜 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전기레인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인덕션 방식은 전자기 유도로 전용 그릇만 달굽니다. 다른 물건은 올려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 방식은 열선으로 상판을 달굽니다. 물건을 올리면 열이 올라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물티슈 덮개를 뜯어서 전원 위에 붙이거나 플러그를 아예 뽑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덮개가 열릴 수 있고 또 플러그를 보이지 않게 심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고양이를 되도록 전기레인지에 다가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전기레인지 위에 두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다가갑니다. 이번엔 간식을 1m 떨어뜨렸습니다. 간식에만 관심을 보이고 전기레인지에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주방에 보통 쓰시는 그 키친타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행주라든가 그런 이제 가연물들이 있으면은 예, 좀 더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도 사람도 안전하게 지낼 집이 필요합니다. 이 편리한 전기레인지가 소중한 보금자리를 앗아가지 않도록 사람이 아닌 동물의 눈높이에서도 안전을 살펴야겠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 사이에선 친환경 제품을 쓰는 걸 넘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도 중고 제품을 팔고 배달 음식도 재사용 그릇을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고 있다는데 똑똑경제 구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백화점인데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걸려있는 옷들까지 모두 중고 제품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고 상품이 인기를 끌자 시계며 소품까지 백화점 한층 전체를 중고 전문관으로 바꾼 겁니다.
비싼 가방이나 장식품도 다 중고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꾸자마자 매출이 두 배로 뛰었는데 손님의 90%가 20, 30대였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중고로 구입한 거라서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요새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도 얘기가 많잖아요. 좀 계속 새 옷을 사서 버리는 패스트 패션보다는
대형마트 1층 한가운데 있는 자전거 매장인데요. 어린이용 자전거부터 산악 자전거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길에 버려진 자전거들을 새 것처럼 고쳐서 파는 곳입니다.
자전거를 고쳤으면서 줄인 탄소량도 상표처럼 달려 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자전거가 10대가량이 팔렸고요. 94,500원이라는 가격인데 출고가는 30만 원 중반대였는데 이 가격에 판매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기서 많은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물건을 다시 파는 게 아니라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바꿔가는 행사도 열립니다.
10년이나 계셨다고 하시길래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점심 도시락을 싸온 것 같지만 전부 배달 음식입니다. 배달료 추가 없이 주문할 때 재사용 그릇으로 골랐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오면은 그건 저는 또 분리수거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그것도 다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것도 덜 번거롭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수거해가 주시고 일석이조.
앱으로 반납을 신청하면 전문 업체에서 그릇을 가져가서 씻고 소독합니다. 식당에서도 재사용 그릇 주문을 반깁니다.
일회용기 같은 경우는 열에 뭐 약하거나 이래서 좀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밀폐도 잘 되고 일회용기가 지금은 더 비싸게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일회용품만 쓰던 행사장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일회용 컵이 있기는 있어요? 주문할 수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2만 3천 원짜리 커피 드실 거예요?
이런 다시 쓰기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사용을 하자. 열풍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솔직히 이것도 아빠 거거든요.
안 쓴다. 이거를 절제해야 한다보다는 다시 쓰는 게 가장 쉽게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예전 것들이 다시 트렌드하게 비춰지기도 하고 그런 문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다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JTBC 구희령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며칠째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과 혹은 해명을 하라는 건데요. 홍 시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면서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집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하라는 거죠. 홍 시장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요. 지난해 대선 기간에 본인이 했던 말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청년의 꿈에 누굴 뽑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홍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하고 윤석열 후보가 되면 나라가 혼란해질 겁니다. 라고 답을 했었죠. 약 9개월이 지난 지금 이 말을 다시 소환하면서 작금의 나라 현실이 안타깝네요. 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순방 일정이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요. 홍 시장이 주장한 것처럼 윤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솔직하고 쉽게 정치하라면서 꼬이고 길어지면 상처가 크고 오래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올해 초에 기자회견 때 욕설을 했던 게 카메라에 잡혔었죠. 네, 한 기자가 질문을 하자 멍청한 XX라고 말한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하는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미 징집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족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긴 줄이 생긴 겁니다. 자,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 1,300km를 맞대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사람들은 유럽으로 들어갈 때 핀란드를 주로 거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지난 22일 하루에만 6천 명 넘는 러시아인들이 핀란드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국경 검문소에는 차량 행렬이 수백 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핀란드 정부에서 러시아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핀란드 외무부는 러시아인들의 유입이 핀란드의 국제적 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관광 목적, 그러니까 관광 비자로 들어오는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었죠. 핀란드로 가는 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러시아에서 들어오려는 차량이 몰려서 혼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런 탈출 행렬에 대해서 서방 언론들의 과장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참혹한 전쟁이 남기고 있는 상처, 그리고 떠나가는 민심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 유럽파 선수들까지 합류해 완전체로 나섰는데 아쉽게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손흥민의 프리킥은 환상적이었는데요. 영국도 열광시킨 그 장면, 이선화 기자가 담았습니다.
골망을 가장 먼저 흔든 건 황희찬이었습니다. 전반 28분, 오른쪽 측면에서 윤종규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을 열었습니다. 활발한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은 것도 잠시. 전반이 끝나가면서 수비 조직력이 흔들렸고 결국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후반 들어선 18분 만에 역습을 허용했습니다. 패배 위기에서 팀을 구한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 41분 프리킥 기회를 잡은 손흥민은 오른발로 감아치기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그대로 골대 오른쪽 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전에 좀 집중을 좀 오랜 시간 했던 것 같아요. 골에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정의 멤버가 총출동한 벤투호였지만 역전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손흥민의 감각적인 프리킥에 영국 매체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 축구 전문 매체는 손흥민의 이번 골이 토트넘의 큰 문제에 대한 답을 줬다고 보도했고 또 다른 매체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인용해 아예 손흥민이 토트넘의 새로운 프리킥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앞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두 경기 연속 프리킥을 득점했습니다. 지난 6월 칠레전 당시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고 이어진 파라과이전에서도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A매치 통산 네 번째 프리킥을 성공시켰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주 화요일 카메룬을 상대로 카타르 월드컵 전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10번 중에 3번만 성공하기. 야구에선 이렇게 3번만 안타를 쳐도 최고의 타자로 쳐줍니다. 보통 3할 타자라고 하죠. 올해 프로야구 타격왕은 1할도 아닌 1, 2 차이로 갈릴 걸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초박빙인데 한 타석도 방심할 수 없는 타격왕 경쟁. 주말엔 스포츠 조민준 기자가 전합니다.
NC 박건우가 맹타를 휘두릅니다. 한 경기에서 안타 2개. 곧바로 타격 1위에 오릅니다. 2위와 차이는 겨우 0.002, 즉 1위. 하루 뒤, 이번엔 키움 이정우의 방망이가 불을 뿜습니다. 안타 4개를 쳐 단번에 다시 타격 1위에 오릅니다. 박건우를 1위 차로 앞선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3위 삼성 피렐라와 4위 롯데 이대호가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렐라는 2위 박건우를 3리 차로, 이대호는 피렐라를 5리 차로 뒤쫓고 있습니다. 안타 하나로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올해 타격왕을 차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박건우는 2017년에도 기아 김선빈에게 4리 차로 뒤져 타이틀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2009년 프로에 들어온 이후 우승은 3번 했지만 개인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2년 연속 타격왕을 노리는 이정우도 양보할 기색이 없습니다. 아버지인 이종범 코치를 넘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올해 타격 타이틀은 꼭 가져가야 합니다. 올 시즌 은퇴하는 이대호도 유종 MB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렐라는 7년 만에 외국인 타격왕을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치열한 타격왕 경쟁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00년 현대의 박종호가 두산 김동주를 1, 2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해 1위부터 4위까지 초박빙이었습니다. 2020년에도 기아 최용우가 롯데 손아섭을 간발의 차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4위까지의 격차는 9리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타격왕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남은 경기는 박건우가 속한 NC가 12경기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박건우는 다른 타자보다 타수가 적어 한두 경기 잘 치면 타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도 9월 들어 4할이 넘는 타격감을 보이고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약 0.5초. 찰나의 순간이라도 놓치면 타격왕은 멀어집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가 35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의 최고의 라이벌 나달과 같은 팀으로 경기를 마치고는 환상적 여정이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요. 좀처럼 코트 위에선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 페더러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 앞에선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마지막 경기, 박병현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페더러의 마지막 테니스 경기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나달이 이번엔 동반자로 페더러와 함께 코트 위에 섰습니다. 승패가 걸린 마지막 3세트. 타이브레이크로 팽팽하던 때 페더러 특유의 기습적인 발리가 나왔습니다. 6대7로 뒤진 상황에서 네트 바로 앞 공의 방향을 바꿔 각도 깊은 발리를 보여줍니다. 관중들의 환호가 이어지며 극적인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코트 안으로 들어온 상대팀의 공은 페더러의 35년간 선수 생활의 마침표가 됐습니다. 경기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페더러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습니다.
She could have stopped me long, long time ago, but she didn't. She kept me going and allowed me to play, so it's amazing. Thank you.
2003년 첫 윈블던 단식 우승으로 시작한 그의 여정은 테니스 황제란 수식어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018년 호주 오픈에서 남자 테니스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단식 20회 우승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이저 대회 통산 369승, 남자 테니스 선수 중 가장 많이 웃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무려 4년 6개월 동안 세계 랭킹 연속 1위의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무릎 부상 이후 첫 복귀 전이 은퇴 경기가 된 페더러. 2만 명에 가까운 관중을 향해 마지막 고마움을 밝히며 테니스 라켓을 내려놓았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Love you all. It's been an amazing journey. Thank you everybody.
JTBC 박병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